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손자, 손녀들은 버릇이 없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조금 이해하게 된 계기가요. 저희가 부모님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어디에 가야 될지. 절대 저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누군가에 가야지 혼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자동으로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남동생과 제가 부모님께 좀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100번이고 혼날 일을 손주, 손녀들은 왜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낼 일도 혼내지 않고 타이르고 그냥 품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 토닥거려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해도 그냥 웃어넘기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나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훔, 이름도 좀 어렵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을 놓고 나훔서를 펼쳐보세요 라고 하면 진땀이 나실 거예요. 어디가 있지? 성경을 쫙 펼치면서 나훔이 나오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나훔, 이름도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성경 본문을 오늘 처음 읽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나훔이란 전혀 익숙하지 않고 평소 강단에서 설교되지도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분들에게는 이 배경이 결코 낯설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와 나훔은 하나의 메시지로 한 가지 장소에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즉,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나훔과 요나 동일하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좀 배경이 다릅니다. 나훔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래로 대략 150년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들의 옷을 찢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그 죄를 다시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포악해지고 다시 악해지며 하나님이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악한 그 사람들에게 150년의 참음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나훔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나훔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나훔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150년 전에 구원하셨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하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 강대국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생겨난 초강대국입니다. 이 나라는요,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굉장히 폭력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확장해 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괴롭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힘이 커지면서 영원할 것 같은 니느웨, 아수르였지만 그들은 결국 또 다른 제국,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보복을 피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나훔과 요나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나는 하나님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또한 요나는 그들의 회개를, 그러나 나훔은 그들의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장소, 멸망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지만 요나와 나오면 그래서 정반대로 가는 각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본문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첫 글이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랍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무례를 행하든 그 하나님은 그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성경은 노하시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첫 본문을 경고로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이게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분노하셨지만 무려 150년이라는 세월을 뭐 하셨어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전에 언제든지 다시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150년이라는 세월을 끝까지 참아내셨다라는 것. 이 사건을 볼 때 아,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함 전에 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심판의 메시지가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진노, 보복.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일까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반복적인 단어를 쓰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0년 전에 가고 싶지 않다는 요나를 설득해서 그들을 불러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킨 하나님이 왜 지금은 그렇게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힌트를 나훔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피로 얼룩진 성읍이여.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안은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여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과 약탈이 있으며 살인이 있고 너희 성읍만 생각하면 피로 가득 물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 아수르는요 포악성이 극에 달았습니다. 제가 차마 자세한 문헌들을 여러분께 제 입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무한할 지경이에요. 참고로 이들은 정복한 나라를요 찾아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그 피부를 발랐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잡으면 안에 있는 온갖 오장육부를 꺼내서 길 안에 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정복하면 할수록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잔혹하고 포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잔악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과 약탈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피로 얼룩져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초대 강대 제국이었는데요. 아수르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징조점을 보면 이런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었고 포악하고 약탈이 있으며 살인이 저질렀던 것이 급증할 때 그 강대국들이 점차 무너지는 것들을 봤어요. 물론 이런 도덕적인 죄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큰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훔 1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죄, 살인, 약탈, 거짓 굉장히 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는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의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으로 꼽히는 죄가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들이 타락하고 울부짖고 평안함이 되었을 때 그 평안함을 깨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으면 부도덕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안해졌을 때, 여유로워졌을 때 그들은 마땅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쾌락을 찾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신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받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한 번의 환란을,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지만 평안함이 있을 때 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이 반복적인 죄악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사사기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새로 새긴 어떤 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 숭배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의 우상 숭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개념의 우상 숭배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 사람, 가족, 아내, 부모님, 자녀, 일터,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그 모든 물건과 사람은 성경적 개념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것에서 물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노하고 진노하겠다. 왜요? 도덕적인 죄 이외에도 그들에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자리에 그들을 대신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비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니느웨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때 니느웨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에서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과 사람과 쾌락을 올려두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아마 예배드리고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라면 한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적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회개했고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혹 니느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비록 우리가 그들처럼 포악하고 잔악하고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의 것을 탈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니느웨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에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혹 여러분 머릿속에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최고로 놓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니느웨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멈춰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7절 보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진노함과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초반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한 3주 전서부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있는 7절의 이 말씀을 일부 인용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출애굽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나오미 인용하면서 그분은 특별히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 2절이 없었으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2절까지 방금 전까지 뭐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진노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두 장 걸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의 삶 이렇게 한번 빗대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 막 소리도 지르고 매를 막 댄 다음에 그 다음에 매를 딱 내려놓고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엄마야. 나는 또 하기를 더디하는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받아들일 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아픈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때리지를 말던가 그러면 소리 지르지를 말던가 소리는 온갖 다 지르고 매는 온갖 대로 다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빠야 엄마야 라고 얘기하면 뭔가 문맥이 안 맺잖아요. 여러분 이 패세지가 이해가 되세요? 진노하고 노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고 인자와 사랑이 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훔서는 2절까지 진노를 이야기하다 3절에 갑자기 태세를 변환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훔이 쓰여진 그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나훔서를 읽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나훔서를 읽는 사람은 니느웨 백성이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니느웨에 의해서 자기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해오면서 피해를 받고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 나훔서의 독자라는 것이죠. 이 나훔서의 독자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위안과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나훔이라는 뜻은요 위안 또는 위로입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저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르고 저 추악하고 포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왜 지금 심판하지 않으세요? 라가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뭐하러 기다리시냐는 거죠. 어차피 심판하실 거면 지금 심판해 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일본 생각하면 주는 거 받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선조들이 일제의 압제에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일본을 멸망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위안과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또 불만이죠. 아니 심판하실 거면 언제 하면 좋아요? 지금 하셔야지. 저렇게 악독한데 왜 기다리시냐는 거죠. 나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니느웨 백성들이 무조건 어떠한 악을 행하던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키워서 심판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또한 아닙니다. 아수르가 저지른 만행을 바라본다면 바로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번 주 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요나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요나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5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심판해야 돼도 마땅하고 그 안에 아직까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줬을 때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그래도요 하나님 150년 기다리셨으면 이제 충분히 기다리셨으니까 지금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하였고 총석 내고 내가 너는 정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여기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언제든지 심판받고 멸망받아도 당연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간 거예요. 저 추악한 다른 누군가를 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서 그들을 멸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3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기다리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끝까지 아무 잘못해도 그냥 받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니느웨는 언제 멸망당했어야 됐어요? 요나 때 멸망당했어야 됐어요. 150년 전에. 그런데 그들이 메시지를 받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무려 150년의 시간을 연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최후 심판의 통제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안 들어와? 그럼 내가 너희를 멸망할 거야. 그런데도 왜 당장 안 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걸고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절 중반부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시다. 니느웨가 정말 막 가는 것 같고 끝까지 심판 안 당하는 것 같아서 아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포악하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대요. 이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계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다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한 번 죄를 졌는데 죄 짓고 나면 어때요? 아우 내가 이 죄 짓으면 안 되는데 라고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때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뭘 안 하시네? 그렇죠? 그 죄 졌을 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막 가족이 건강이 악화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겠는데 죄를 졌는데 아 여기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저를 포함해 모든 분들은 괜찮네라고 하면서 그 죄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확장, 너무 잘하시네요. 넓어지고요. 담대해지고요. 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영역이 점점 여기까지? 괜찮네. 주변으로 보니까 김 집사, 이 집사도 장로님들 그러네. 아, 뭐 이 정도면 괜찮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의 영역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죄 져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차서 우리 가운데 그 진노가 불같이 떨어지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하나님의 무능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분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까지 사랑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압도적이어서 감히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대항할 수 있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우리의 잘못을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 하나로 강과 바다를 마르시기도 하고 산을 낮추시기도 하고 산을 올리시기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그분은 전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전능 모든 것들을 하시며 무소부재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6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내려지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니느웨 백성들은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1842년에 니느웨라는 성이 발굴되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학자뿐만 아니라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 주위를 강이 둘러싸고 있는데 강의 폭이 42m, 깊이가 18m예요. 여러분 저기 쳐들어오려면 성의 문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 문이 딱 올라가면 너비가 몇 미터요? 42m요. 깊이가 18m요. 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진다는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봤자 이 난공불락의 성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강물을 마르시기도 하고 산을 높이시기도 하고 없애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은 나훔의 예언처럼 바벨론국이 티그리스의 강물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어디로 쏟아가요? 니느웨 성으로 덮쳐버려요. 그래서 그 물에 의해서 성벽이 깨지고 토사가 덮치면서 그 안에 바벨론 군들이 진격해서 그 성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강물도 마르게 하시며 산과 땅을 없애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참 악해요. 참 미련해요.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반역을 합니다. 바벨탑을 지어서요.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요. 강대제국인 아수르를 시작을 해서 바벨론, 메데와 바사, 로마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결코 듣지 않고 모든 나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큼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건재해요. 근데 그 나라가 힘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땅덩어리가 컸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나라를 잘 지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번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7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힘이 있다고 자기를 끝까지 믿었던 강대국들은 다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딱 하나예요. 힘이 없어도 환난이 오면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혼날 때쯤 되면 엄마 아빠한테 붙지 않고 할아버지께 붙듯이 잘 알았어요. 비록 사사기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지만 그들은 환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 않고 누구께 붙잡아서 누구께 울부짖어야 될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강물을 마르게 하시어 산을 뒤엎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은 있었지만 그때마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직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은혜의 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천만의 말씀. 돌아서십시오. 자기 자신을 정쾌하십시오.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세상과 다시 한번 싸우며 의의 군사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계시게 다쳐서 자기가 당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피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산성 되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산성 되어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주의 진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기에는 맞되 진노하시기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이 있을 때 산성 대신 하나님께만 피함으로 주님의 은혜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 찬양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인데요. 우리 가운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칠 때 두렵지 않네라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가운데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았어도 마땅한 자인데 진노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돌아서고 믿음의 병기로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